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란이 현지 시각으로 오늘 새벽 이라크 주둔 미군 기지에 탄도미사일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란 국영TV는 이란 정규군인 혁명수비대 산하 미사일 부대가 이날 이라크 주둔 미 공군 기지에 15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80명의 미국 테러리스트가 살해되고 미국의 헬리콥터와 군사장비들의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은 이번 공격을 순교자 솔레이마니 작전이라고 부르며 미국의 카셈 솔레이마니 전 쿠두스군 사령관 살해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중부 사령부 대변인은 이란이 15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이 중 10발은 아라사드 공군기지, 한 발은 아르빌 기지를 가격했고 나머지 4발은 목표물에서 벗어났다고 전했습니다. 바그다드에 주둔하는 미군 관계자는 미 언론에 초기 평가 결과 미군 희생자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의 미사일 공격 직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모든 것이 괜찮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당국이 현재 피해 정도를 평가 중이지만 지금까지는 괜찮다며 오늘 아침 성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란의 미사일 공격 직후 발표한 긴급 성명에서 이라크 내 아라사드 공군기지와 아르빌 기지 등 최소한 두 곳이 공격을 받았다며 현지 인사와 파트너,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오늘 우리는 미국의 뺨을 때려줬다고 말했습니다.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이날 테헤란에서 행한 대국민 연설에서 이라크 내 미군 기지에 미사일 보복 공격을 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의 발언에 이란인들은 미국의 죽음을 이란 구호를 외쳤습니다.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이라크 내 미군 기지에 대한 이번 군사 행동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혀 추가 공격이 있을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또 중동 지역에서 미군을 제거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과의 핵 협상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축했습니다. 무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이라크 주둔 미군 기지 미사일 공격에 대해 유엔 헌장이 보장하는 자위권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오늘 자신의 트위터에 이란은 유엔 헌장 51조에 따라 민간인과 고위 공직자에 대한 비겁한 공격에 대한 자위적 비례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또 우리는 전쟁과 위기 고조를 원하지 않지만 어떠한 침략으로부터도 우리 자신을 방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중동 정세에 우려를 표명하며 미국과 이란 양측에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 역시 최근 정세를 감안해 이달 말로 예정했던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오만 등 중동 지역 3개국 순방을 취소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여객기가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이륙 직후 추락해 탑승자 176명 전원이 숨졌습니다. 이란 언론과 우크라이나 당국은 오늘 오전 6시경 우크라이나 국제항공 소속 보잉 737 여객기가 이란 테헤란 임맘 호메이니 국제공항을 이륙한 직후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의 보리스필 국제공항으로 향하고 있던 이 여객기에는 167명의 승객과 9명의 승무원 등 176명이 탑승했었습니다. 이란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관은 이 비행기가 엔진 고장으로 추락했다며 테러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현지 당국은 테헤란 외곽 사고 현장에서 블랙박스를 수거해 추락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항공청 FAA가 미 항공사들의 이란, 이라크와 걸프 해역 상공 운항을 금지했습니다. FAA의 이번 조치는 이란이 이라크 주둔 미군을 겨냥해 탄도미사일 공격을 가한 직후 나왔습니다. FAA는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중동 지역에서 고조된 군사활동과 외교적 긴장이 미국 민간 항공기 운항에 의도하지 않은 위험을 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제 시리아를 전격 방문해 바샤르 알라사드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서 알아사드 대통령과 만나 지역 상황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두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여전히 희망적이라고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We still are hopeful. That we will be able to head down a path. I was here with you all.
미국의 상원 의원들은 북한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재개할 경우 미북 대화는 지속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 think that would certainly make any ongoing talks very difficult to continue.
올해 국제사회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은 북한이나 이란이 아니라 미국 대선이라고 국제 민간 단체가 전망했습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대체로 구름 많이 끼는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2도에서 6도로 오늘보다 4도에서 5도 정도가 떨어지겠고 낮 최고 기온도 영하 4도에서 8도로 1도에서 3도 정도 더 떨어진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에서 3미터로 일겠고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여전히 희망적이라고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북한이 대미 비난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북한과의 외교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7일 미국이 북한 비핵화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으로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We still are hopeful. That we will be able to head down a path. I was here with you all in December sometime when there was lots of talk about what might happen at the end of the year. We've not seen that yet.
폼페오 장관은 이날 국무부에서 연 올해 첫 기자회견에서 대선이 진행되는 올해 이란과 북한 문제 둘 중 하나를 해결할 수 있는데 낙관적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연말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 많은 말들이 있었지만 아직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비핵화 약속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Aged and hopeful that we can have a conversation about how to get the denuclearization that Chairman Kim promised to President Trump back in 2018.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약속한 비핵화에 도달하는 방안에 대한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데 여전히 희망적이고 관여돼 있다는 겁니다. 앞서 폼페오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전원회의 보고에서 미국을 비난하며 새로운 전략무기 시험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31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미국은 대치가 아니라 평화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미국의 상원 의원들은 북한이 잠정 중단했던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재개할 경우 미북 대화는 지속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제사회를 동원한 대북 압박 캠페인 복원과 미사일 방어망 강화를 대안으로 제안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공화당의 조시 하울리 상원 의원은 북한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재개한다면 미북 대화가 중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that would certainly make any ongoing talks very difficult to continue.
군사위 소속인 하울리 의원은 7일 VOA에 북한이 최근 시사한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 재개 시 미국은 진행 중인 대화를 지속하기 매우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선택지는 매우 명확하다며 핵 프로그램과 미국과의 관계 개선 둘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북한의 경제적 폐허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울리 의원은 미북 대화 중단 시 미국에 남은 옵션에 대해 더 걱정해야 하는 쪽은 미국보다 북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 should be more concerned than the United States. I mean, the United States has lots of options.
미국은 미사일 방어망 강화 등 북한을 고립시킬 많은 옵션들이 있지만 북한은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민주당의 팀 케인 의원은 비핵화 협상에 의미 있는 진전이 없는 데 대한 책임은 북한에 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다양한 전략들을 시도했다고 말했습니다.
I praise the White House, frankly, for trying. I think the absence of there's been no meaningful progress at all with North Korea despite all the
미국은 미한 연합군사훈련 조정 등 북한과의 신뢰 구축을 위해 일부 조치를 취했지만 북한은 아직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외교 군사위 소속인 케인 의원은 미국이 검토 중인 다음 단계에 대한 대북 브리핑이 시급하다며 하지만 백악관 등 행정부로부터 그런 계획을 전혀 전달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군사위 소속인 막사 맥살리 공화당 의원은 북한이 핵 또는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재개할 경우 미국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을 전방위로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Just like with other bad actors, we need to be using all elements of our national power. Keep the
다른 적국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미국은 국력의 모든 요소를 이용해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과 역내 외교적 노력을 유지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군사적 억지력도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북한을 고립시키는 미국의 외교력이 악화됐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 의원은 미국에 남은 유일한 대안은 동맹국들과 대북 우려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압박 캠페인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외교 정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한 여러 조치들이 북한 고립을 위해 전 세계를 동원하는 미국의 능력을 약화시켰다며 이것이 도전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The challenge here is that the only alternative is to get our allies and those who share our concerns about North Korea.
외교위 소속인 쿤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김정은과 직접 외교를 하는 데 대한 그의 대담한 노력이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 합의를 크게 이행시키지 않았다는 현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President Trump first has to confront the reality that his sort of
한편 의원들은 새해 미 의회의 트럼프 대통령 탄핵 추진과 대선, 이란 사태로 인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지만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쿤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외교는 이 문제가 최우선 순위였을 때도 진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케인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핵 합의 탈퇴로 향후 대미 합의의 신뢰도가 낮아져 북한과의 합의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새해를 맞아 새 전략 무기를 선보이겠다며 미북 간 긴장 수위를 높였습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도발 가능성에 대응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와 그 의미를 김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국방부는 지난해 발간한 미사일 방어 검토 2019 보고서에서 북한을 미 본토에 현존하며 떠오르는 미사일 위협국 4개국 가운데 가장 먼저 뽑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 본토 전역이 사거리에 들어오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공격을 주된 위협으로 상정했습니다. 로리 로빈슨 전 미 북부사령부 공군사령관 겸 북미 우주항공사령관은 지난해 말 브루킹스 연구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북한으로부터 어떤 신호나 경고가 있을 때마다 북한 미사일의 미 본토 타격을 가정해야 했었다고 밝혔습니다.
Every time we got indications and warnings that he was going to do something, I had to make the assumption that it was going to hit the United States.
미국은 이 같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층적 미사일 방어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미사일 발사 초반 상승 단계와 대기권 밖에서의 중간 단계, 마지막으로 대기권에 탄두가 다시 들어온 뒤에 종말 단계 등 각 단계별로 고성능 요격 미사일을 발사해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계획입니다. 북한 탄도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해 가장 먼저 갖춰야 하는 건 미사일 발사를 포착하고 추적하는 기술입니다. 미 미사일 방어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군사위성 등을 이용한 우주 추적 감시 체계, 지상의 전방 배치 레이더와 조기 경보 레이더, 해상의 엑스밴드 레이더, 이지스 구축함의 스파이원 레이더 등이 북한 탄도미사일의 발사부터 도달까지의 궤도를 복합적으로 추적합니다. 미사일이 발사된 뒤 고도 200km에서 1200km 사이의 대기권 밖을 비행하는 중간 단계에서는 해상의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된 SM-3 계열 미사일이, 지상에서는 주요 미 공군기지에 총 64기가 배치되어 있는 지상발사 요격미사일이 날아가는 북한 미사일을 무력화하게 됩니다. 이 중간 단계 방어에 실패할 경우 고도 100km 이하 대기권 재진입에서 탄착까지의 종말 단계에서는 미 전역에 총 7개 포대가 배치되어 있는 사드 시스템과 PAC-3 미사일이 최종 방어를 맞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 같은 다층 방어를 기반으로 전 세계 6개 전구 사령부가 연계된 탄도미사일 전장지휘 통제 체계를 2004년부터 운영 중이며 앞으로 우주공간에서의 방어 체계 등을 추가해 대응 역량을 높여간다는 방침입니다. 데이빗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미사일 방어 능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issile defense, of course, is one of the hardest military operations to undertake because, you know,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장거리 미사일을 방어하는 것이 매우 복잡한 일인 만큼 미국은 꾸준히 미사일 방어 체계를 발전시켜왔다는 겁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앞으로도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는 본토를 지키기 위해 꾸준히 발전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 국방부는 북한 미사일 원점 수백 킬로미터 거리에서 군용기에 탑재한 레이저 조준 미사일이나 고출력 레이저를 발사해 북한 미사일을 초기 단계에서 무력화하는 방안도 연구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2019년은 북한의 도발이 현저하게 줄어든 좋은 한 해였다고 미 국무부 고위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가 7일 웹사이트에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이 고위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한 언론 브리핑에서 지난해 북한의 미사일 시험 등이 크게 줄었다고 이같이 평가하고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지난 연말 위협했던 도발이 없었던 점을 지적하면서 이는 미국이 합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취하면서 힘과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북한이 10여 차례에 걸쳐 미사일을 발사한 마당에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상황이 부정적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심각하게 도발적인 활동이 없었다는 것은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국제사회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은 북한이나 이란이 아니라 미국 대선이라고 국제민간단체가 전망했습니다. 북한은 앞으로 몇 달 동안 협상에 쉽게 응하지 않으면서 도발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정치 컨설팅 업체 유라시아 그룹이 6일 국제사회가 올해 직면할 위험 요소를 진단한 2020 톱 리스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에 관해서는 앞으로 몇 달 동안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쉽게 응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선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정책의 승리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 다른 대통령보다 자신들에겐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하는 게 낫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북한이 이런 전략을 구사할 것이란 겁니다. 또 이런 점에서 북한은 미사일 프로그램이나 위성발사,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등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할 도발을 강행하는데 안심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도발은 궁극적으로 미국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기보다는 제재 완화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유라시아 그룹은 올해 지구촌의 10대 위험 요소에 최근 긴장 상태가 높아지고 있는 이란이나 북한, 베네수엘라, 시리아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이란, 이라크를 악의 축으로 지목해 이라크의 정권교체까지 시도했던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과는 달리 적대국 정권을 전복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란 겁니다. 보고서는 이 때문에 이란과 북한 등에 대한 긴장 고조를 주의를 돌려 논점을 흐리게 한다는 의미로 붉은 청어에 비유하며 미국이 올해 새로운 전쟁을 시작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국제사회 최대 위험 요소로 11월 3일에 실시될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꼽았습니다.
In 2020, U.S. political institutions will be tested in unprecedented ways. The nation faces.
보고서는 올해 미국의 정치 제도가 전례 없는 방식으로 평가받게 될 것이라며 대선이 불법으로 비칠 위험이 있어 논란은 커지고 그 여파에 따른 변수와 불확실성, 더 불안정한 외교정책 환경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미중 갈등, 인도의 민족주의, 기후변화, 터키 문제 등을 10대 위험 요소로 꼽았습니다. DN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근 강경 메시지로 인해서 2년 전보다 더 고립될 것이라고 토마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말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또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의 진전과 상관없이 한반도 평화협정에 서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유엔 안보리가 지난해에도 북한 인권을 논의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시하면서 올해는 안보리가 반드시 북한 인권을 논의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퀸타나 특별보고관을 인터뷰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말에 열린 당 전원회의에서 머지않아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며 경고하는 등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이 올해 북한 인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The situation now in the Korean Peninsula is becoming more and more serious and difficult.
현재 북한 인권과 관련한 한반도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하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연말에 배포한 메시지로 인해 2년 전보다 더 고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립은 북한의 일반 주민들에게 매우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고립된 북한 주민들은 북한 정치 체제의 탄압 대상이 되기가 더 쉽습니다. 미국과 남북한이 합의를 이룰 기회가 없었던 것이 매우 유감입니다. 왜냐하면 고립은 결코 인권에 우호적이지 않고 북한의 경우 더욱 그렇기 때문입니다.
북한 정권이 국제적 압력과 제재 때문에 인권 정책과 관행을 바꿀 것이라는 징후가 전혀 없는 건가요?
Because of the security issue, it's not at this time willing to
북한은 지금 안보 문제 때문에 국제인권법에 따른 의무의 문호를 개방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행하게도 북한 주민들에게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핵 문제가 계속 한반도 평화의 주요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모든 당사국들, 특히 미국 정부와 북한이 비핵화의 진전과 상관없이 또는 그것을 넘어 한반도 평화협정에 서명해야 합니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비핵화 과정뿐 아니라 북한에 대한 인권적 접근을 위한 공간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정권은 자금을 핵 개발에 전용하며 중대한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북한과의 교류인가요? 아니면 북한을 더 고립시켜야 할까요?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just recently by the end of last year passed
지난해 말 유엔 총회가 중대하고 조직적인 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국제사회와 전 세계가 북한 주민들의 고통에 우려를 표시한 겁니다. 핵무기 문제와 탄도미사일 기술이 계속 국제사회의 우려의 원인입니다. 북한은 핵무기와 관련한 국제적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제가 거듭 강조하고 있는 점인데 남북 간 화해는 인권과 번영에 매우 중요하고 도움이 됩니다. 또 미북 간 대화는 북한의 핵 문제뿐 아니라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유엔 총회 북한 인권 결의안에 미국 등 60개 나라가 공동 제안국으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2008년 이후 처음으로 공동 제안국에서 빠졌는데요. 한국의 이 같은 움직임을 어떻게 보십니까?
My view is that it is a step back that South Korea.
한국이 결의안을 공동 제안하지 않은 것은 후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대한 메시지는 항상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국제사회는 북한 정권이 주민들을 대하는 방식에 계속 우려하고 있다. 그 문제는 북한 내정의 문제가 아니다. 또 세계 인권 선언에 따라 세계의 모든 정부는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이런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야 합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에서 빠지는 것은 북한에 보내는 좋은 메시지가 아닙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북한 인권을 논의했지만 지난 두 해 동안은 회의를 열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경우 미국이 막판에 회의 개최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That decision from the US government came in the midst of the critical
안보 문제와 관련해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의 그 같은 결정이 나왔습니다. 미국은 안보리가 북한 비핵화와 안보 문제만 다뤄야 한다고 결정한 겁니다. 저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으로서 안보리가 또다시 북한의 인권을 개선할 방안을 논의할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안보와 평화, 인권, 번영의 관계는 분명합니다. 이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안보리는 계속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합니다. 올해는 안보리가 북한 인권을 논의하도록 추진할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완화해도 된다고 보십니까?
Sanctions is having a detrimental impact on ordinary people working in factories, working in farms.
제재가 공장과 농장에서 일하는 일반 주민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먼저 안보리는 제재가 주민들에게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포괄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을 해치는 제재는 피해야 합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점검해야 할 특별 보고관으로서 제재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것은 저의 책임입니다. 핵 합의를 준수하지 않는 나라에 제재를 부과하는 안보리의 권한에 대해 논의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 제재가 북한 주민들을 해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북한 주민들, 특히 여성과 어린이들은 이미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만일 북한 여성들의 장마당 활동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그들의 사회적 생활뿐 아니라 정치적 생활도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의 많은 탈북민들이 구금돼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중국 당국자들과 이 문제를 논의할 기회가 있었습니까?
I have expressed my concerns in some specific cases that were given to me about
일부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중국은 탈북민 누구도 북한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북한으로 가면 가혹행위를 당합니다. 중국이 정책과 관행을 개선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북한 방문 의사를 밝히셨는데요. 이 같은 방북 계획에 진전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젠 방북 노력을 포기하셨나요?
Unfortunately, there has been, as you say, no progress at all with regards to my communication with the.
북한과의 의사소통과 관련해 불행하게도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북한의 정치 이념인 주체 사상은 고립을 조장하며 외부 세계와의 접촉을 막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유엔 인권사무소,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전혀 협력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엔이 계속 특별보고관의 임무와 임기를 승인하고 있는 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또 북한의 특별보고관과 협력하라고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이 유엔 인권사무소의 문호를 개방하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서 올해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신가요?
I have plans to visit South Korea again. You may know that I intended
한국을 다시 방문할 계획입니다. 원래 지난해 12월에 서울을 방문할 계획이었지만 한국 정부가 저의 방문을 조율할 준비가 안 됐습니다. 서울을 방문해 탈북민들을 만나는 것은 제게 매우 중요합니다. 가능한 빨리 서울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또 탈북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중국 방문도 제안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도 방문할 계획입니다. 몽골이 북한과 우호 관계에 있기 때문에 몽골 방문도 의미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토마스 호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부터 올해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한 계획 등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이현철 기자였습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오늘로 37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집권 9년 차인 김 위원장은 올해 가장 큰 위기 상황에 놓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제난에 더해서 미국과의 외교도 교착 상태에 빠졌고 제재 완화 조짐은 없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권 9년 차를 맞은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대내외적으로 큰 위기에 처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7일 VOA에 김 위원장이 1년 전부터 위기 상태에 빠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he's facing an extended crisis over the course of the past year that has come on two different fronts. One is domestic in terms of agricultural production.
국내적으로는 낮은 농업 생산과 경기 침체를 겪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외교 실패로 제재 완화를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김 위원장이 새벽에 텅 빈 평양역에 도착했던 순간은 북한 지도자가 국제 외교에서 공개적으로 실패한 전례 없는 상황을 함축적으로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2013년 2월 3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모두 4차례 핵실험을 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시험 발사한 김정은 정권은 2016년부터 국제사회의 가장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미국과의 긴장 고조로 전쟁 직전까지 갔지만 한국의 중재로 그해 6월 싱가포르에서 사상 첫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비핵화 외교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1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협상은 아무런 진전 없는 답보 상태가 계속되고 있고 제재 해제를 통해 제재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려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s pretty clear that North Korea's own assessment is that it will not be easy to achieve those objectives, that there will be some difficulty.
하지만 북한 스스로도 이런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며 국내적으로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조지타운 대학 윌리엄 브라운 교수는 2020년은 북한에 지난해보다도 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What we're seeing now is their exports have been crushed by the sanctions. Their imports continue to come in, but they're much different kind of imports. Usually North Korea imports.
브라운 교수는 북한의 설탕과 같은 소비재만 들여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경제에 장기적인 악영향이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또 외화 보유고도 고갈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11년 12월 17일 부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권력을 승계한 김정은 위원장은 이듬해 4월 결을 약속했습니다.
만난 시련을 이겨내며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 온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입니다.
민생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방침대로 김 위원장은 집권 이래 시장에 대한 유화 기조를 유지해왔고 장마당이라 불리는 북한의 시장은 김정은 정권 출범 전인 2010년 200여 개에서 현재 500여 개로 늘어났습니다. 신흥 부유층인 돈주도 생겨나고 2016년에는 집권 이래 가장 큰 농작물 수확량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핵과 미사일 개발로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되면서 북한 경제는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평화연구소 패트리샤 김 연구원은 VOA에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개인적으로 접근해도 상당한 군축에 나서지 않으면 의미 있는 경제적 양보를 얻어낼 수 없다는 점을 깨닫게 됐다며 다만 김 위원장은 이 명제를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패트리샤 김 연구원은 2020년이 지난 2년에 비해 김 위원장에게 훨씬 힘든 한 해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최근 북한 고려항공의 운항이 이전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겨울철 비수기에 따른 감축 운항으로 풀이됩니다. 함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려항공이 지난 일주일간 항공기를 띄운 횟수는 단 5회입니다. VOA가 항공기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플라이레이더 24를 통해 이달 1일부터 7일까지 운항 기록을 살펴본 결과 이 기간 고려항공은 베이징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각각 4회와 1회 운항했습니다. 항공기가 운항한 날은 3일과 4일, 6일, 7일뿐이었고 아예 이착륙이 없었던 날도 약 절반에 달했습니다. 특히 정기 노선인 중국 상하이와 셴양은 물론 지난해부터 운항을 시작한 마카오와 달엔행 노선도 전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고려항공은 지난 10월까지만 해도 이들 노선들에 더해 산둥성 진안행 노선 등을 운영하며 매주 15회 이상 항공편을 띄웠습니다. 그런데 불과 두 달여 만에 약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겁니다. 현재로선 겨울철 비수기로 인해 기존 노선들이 대거 취소되거나 스케줄 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고려항공은 매년 겨울철 주 5회까지 확대 운영하던 베이징 노선을 3회 혹은 그 이하로 줄여왔고 상하이 등 주 2회씩 운영하던 노선들도 수주에 한 차례 운항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왔습니다. 따라서 올해도 승객 감소 등의 요인으로 축소 운항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겨울철 비수기 때마다 고려항공의 운항이 크게 줄면서 최근 북한이 집중하고 있는 관광산업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국제사회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은 제재와는 무관한 관광 분야에 대한 중국과의 협력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평양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경제를 힘껏 돕겠다고 약속하며 유엔 대북 제재에서 제외된 관광 분야 협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겨울철에 줄어드는 고려항공의 운항에서 북한 관광산업의 한계가 드러난다고 밝혔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겨울철 관광객을 위한 시설 확충 등에 좀 더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It's also infrastructure intensive. So you have to have decent hotels and ways for people to get to them.
관광은 적절한 숙박시설과 교통 등 관련 기반시설에 집중된 산업이며 그런 의미에서 북한은 교통편 마련 등에 많은 공을 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북한이 스키장을 만들고 삼지연 지역을 개발하는 등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현 상황에선 투자 대비 수익이 낮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의 암호화폐 활동이 올해 관련 분야 주요 관심 사항 중 하나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특히 북한이 중국, 러시아 등과 함께 미국의 감시에 걸리지 않는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가 흥미로운 부분이라는 지적입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국제 암호화폐 전문 매체인 크립토닌자는 올해 암호화폐 시장의 특징을 분석하면서 북한의 활동이 눈여겨볼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매체는 6일 발표한 암호화폐 시장 추세 2020이라는 보고서에서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의 올해 예상되는 특징을 전망하며 북한을 언급했습니다. 올해도 국가 차원에서 제재를 회피해 비트코인으로 눈을 돌리는 나라들을 볼 수 있을 텐데 바로 북한이 그런 혐의를 받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중국, 러시아, 이란과 함께 미국의 감시에 걸리지 않는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가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암호화폐와 관련한 북한의 세부 활동에 대해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미국이 2019년도와 달리 2020년에는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미 정보당국자는 암호화폐와 관련한 북한의 활동은 비교적 새로운 수단이라며 대응할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에린 주 국가정보국 사이버위협정보통합센터 국장입니다.
It's a relatively new thing and it comes with a variety of
암호화폐와 관련한 북한의 움직임은 최근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습니다. 미 법무부는 지난달 북한을 방문해 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암호화폐 기술을 유출했다며 미국 국적의 암호화폐 전문가 버질 그리피스 씨를 체포해 기소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그리피스 씨는 지난해 4월 북한에서 열린 평양 블록체인 가상화폐 회의에 참석해 암호화폐를 활용한 제재 회피와 돈 세탁 방법에 대한 기술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회의를 주관한 것으로 알려진 해외 친북단체 조선친선협회의 알레한드로 카오 대베노스 회장은 지난 9월 언론 인터뷰에서 오는 2월 제2회 평양 블록체인 가상화폐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은 지난 9월 제출한 중간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등 적어도 35차례의 사이버 공격으로 20억 달러를 탈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암호화폐의 특성인 익명성과 보안 때문에 북한이 암호화폐에 관심을 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암호를 해독하지 못하면 누가 사용하는지 알 길이 없어 국제사회의 감시와 제재 회피 목적에 부응한다는 설명입니다. 미국의 사이버 보안 업체 파이어와이의 루크 맥나마라 수석 분석가는 북한이 제재 상황이지만 현금 수요는 여전하기 때문에 암호화폐에 더 많은 매력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y're still under sanctions. They still have a demand for currency. I think it made it a lot.
또 다른 전문가는 북한이 정부의 낮은 대외 신뢰도와 불안정한 자국 통화 가치를 만회하기 위해 암호화폐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우택성입니다.
세계 곳곳의 뉴스, 미국 뉴스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영희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이죠?
네, 이란이 이라크 주둔 미군을 겨냥한 미사일 공격을 단행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여객기가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이륙 직후 추락해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또 증인 채택에 관한 합의 없이 상원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시작할 수 있다고 공화당 측이 밝혔는데요. 민주당은 사전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세계는 지금 첫 소식은 아무래도 이란, 이라크 주둔 중인 미군 겨냥한 탄도미사일 공격 이 소식 봐야 되겠죠?
네, 이란 정규군인 혁명 수비대 산하 미사일 부대가 현재 시각으로 8일 새벽 미군이 주둔 중인 이라크 알 아사드 공군 기지에 수십 개의 지대지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네.
이란은 이번 공격을 순교자 솔레이마니 작전이라고 부르면서 이 카셈 솔레이마니 전 쿠두스군 사령관 살해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작정명에 들어가 있는 솔레이마니 이 미군 공습으로 사망한 이란의 주요 군인사 이름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의 정예 부대인 쿠두스 군을 이끌던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지난 3일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서 미군의 무인기 공습으로 사망했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솔레이마니 전 사령관이 많은 미국인을 숨지게 했고 미군기를 겨냥한 또 다른 공격을 계획하고 있었다면서 솔레이마니 전 사령관을 제거한 이유를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란은 미국에 가혹한 보복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었습니다.
네. 정말 며칠 만에 지금 보복 공격이 따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같은 발언에 청중은 미국의 죽음을이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는데요. 이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또 미국과의 대치 상황에서 이 정도의 군사 행동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고요.
네.
중동 지역에 주둔 중인 미군의 철수도 촉구했습니다.
네, 미국의 반응 볼까요?
예, 미 국방부 역시 관련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미사일이 이란에서 발사된 것이 확실하며 아사드 공군 기지와 에르빌 기지 등 최소한 두 곳이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예. 공군기지, 기지, 미국인 사상자는 없습니까?
미 국방부는 사상자 발생 여부나 피해 정도에 대해 자세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앞서 이란 국영TV는 혁명수비대 산하 미사일 부대가 이날 이라크 주둔 미 공군기지에 15발의 미사일을 발사했고
예.
미국인 80명이 살해되는 한편 미국의 군사 장비들의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바그다드에 주둔하는 미군 관계자는 미 언론에 초기 평가 결과 미군 희생자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을 보게 되죠.
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현지 시각으로 7일 밤 인터넷 트위터에 모두 괜찮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네.
현재 피해 상황을 평가 중이지만 지금까지는 다 괜찮다면서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잘 무장된 군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8일 아침에 성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란군의 공격을 받은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 어떤 곳입니까?
네, 아사드 공군 기지는 이라크 그 서부 안바르 주에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03년 독재다 사담 후세인을 제거한 이라크 침공 작전 이후에 이 아사드 기지에 주둔해왔는데요. 이후 이라크와 시리아의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 격퇴 작정도 이곳을 기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지금 주요 언론사들이 트럼프 대통령 성명이 곧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미군의 보복 공격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죠.
네, 하지만 이란은 이번에 미사일 공격에 대해 보복하지 말라라고 미국과 우방들에 경고했습니다.
네.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이번 공격이 방어적인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8일 트위터에 이번 공격은 유엔 헌장에 따라 미국의 비겁한 공격에 대한 비례적 조처를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 이란은 전쟁과 위기 고조를 원하진 않지만 어떠한 도발에도 스스로를 방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국제사회가 지금 이번 공격에 대한 관심이 집중돼 있는데요. 반응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유럽연합은 8일 이라크 주둔 미군 기지에 대한 이란의 보복 공격을 규탄하면서 폭력의 악순환을 끝낼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유럽연합 행정수반인 우르졸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이란 문제 관련해서 집행위원회 회의를 했는데요. 이란은 무기 사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영국 등 그 유럽의 주요 국가들도 반응을 내놨죠.
네, 도미니크 랍 영국 외무장관이 8일 이란의 공격은 무모하고 위험한 공격이었다면서 중동 지역에서의 전쟁은 테러 집단에만 도움이 될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독일 정부 역시 이란의 공격을 비난하면서 지역 내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 국방부와 연락을 취하며 모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국도 반응을 내놨는데요. 경상 외교부 대변인이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이번 사태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면서 관련국들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정부도 긴급 안보회의를 소집하고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네,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외국 여객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여객기가 테헤란에서 이륙 직후 추락해서 탑승자 176명 전원이 숨졌습니다. 이란 언론은 8일 오전 6시경 우크라이나 국제항공 소속의 보잉 737-800 여객기가 이란 테헤란 이맘 호메이니 공항을 떠난 직후에 추락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의 보리스필 국제공항으로 향하고 있던 이 여객기는 승객과 승무원 등 176명을 태웠었습니다.
네, 이번 사고 국적인 그 우크라이나에서도 확인을 한 겁니까?
예,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예비조사 결과 모든 승객과 승무원들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희생자와 그 가족들에게 조의를 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외교부도 이번 사고로 이란인 82명을 비롯해서 캐나다, 우크라이나, 아프가니스탄, 독일, 영국 국적의 승객 이 탑승하고 있었다고 밝히고 조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왜 이 항공기가 추락을 한 걸까요? 원인이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정확한 여객기 추락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란 당국은 사고 현장에 조사팀을 급파해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기체 결함으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란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관 역시 해당 비행기가 엔진 고장으로 추락했다면서 테러에 의한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밝혔습니다.
예. 혹시 이번 사고가 최근 잇따라 추락했던 비행기와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기종이라든지?
아, 그건 아닌데요. 이번에 추락한 사고 여객기는 보잉 737-800으로 최근 몇 년간 잇따라 대형 사고를 일으켰던 보잉 737 맥스 기종은 아닙니다.
네.
이 보잉 737 맥스는 앞서 인도네시아와 에티오피아에서 잇따라 추락해서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우크라이나 대사관, 이란 주재 대사관에서 테러에 한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이번 사고가 난 시점이 이란이 이라크 내 미군 기지를 공격한 시점과 거의 엇비슷하거든요.
예, 미군 기지 공격 몇 시간 뒤에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번 공격이 테러나 군사 공격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란의 미군 공격으로 긴장이 고조되면서 항공사들이 이란과 이라크 영공을 피해 항로를 변경해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객들이 그 지역 상공을 운항하지 못하도록 지금 못하도록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 연방항공청 FAA는 7일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중동 지역에서의 고조된 군사 활동과 외교적 긴장으로 인해 민간 항공기가 의도치 않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면서 미 항공사들의 이란, 이라크를 포함한 걸프 해역 상공 운항을 금지했습니다.
네.
독일 국적의 최대 항공사인 루프트한자 항공도 8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출발하는 이란 테헤란행 정기 노선을 취소했습니다. 또 프랑스의 최대 항공사인 에어프랑스, 또 싱가포르와 호주, 타이완 등도 이란, 이라크 지역 상공을 운항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요. 러시아 당국도 민간 항공기들의 해당 지역 운항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미 상원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신속하게 시작하겠다. 이런 공화당 입장이 나왔네요.
네, 증인 채택에 관련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탄핵 심판에 개시할 수 있다고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가 7일 밝혔습니다.
예.
이 민주당 측은 증인 문제를 비롯해서 탄핵 심판 진행에 관한 이 공정한 규정이 먼저 나와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네.
이 같은 요구를 거절하고 신속히 일정을 진행하겠다. 다는 계획을 공화당 측이 공표한 겁니다.
네. 먼저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공정한 규정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하원의 탄핵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던 전 현직 당국자들을 상원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네.
대표적인 인물이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인데요. 볼튼 전 보좌관은 증인으로 나가겠다는 의사를 6일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확정하기 위해 표결도 불사하겠다고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가 앞서 말했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공화당에서는 그런 절차 없이 탄핵 심판을 개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상원의 탄핵 심판 진행 규칙은 재적 의원 100명의 과반수 의결로 재정 변경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필요한 표를 확보했다라고 네네. 맥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화당 의원 53명 중에 아무도 이탈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탄핵 심판의 증인을 안 부르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진 않은데요. 일단 탄핵 심판을 시작한 뒤에 증인 채택에 관한 토론을 진행할 거다라고 라고 말했는데요.
네.
이전 빌 클린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의견 진술을 먼저 진행을 하고 나중에 증인 채택 표결을 실시한 선례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공화당이 이렇게 탄핵 심판 절차를 빨리 시작하려고 하는 이유를 살피게 되는데요.
예, 민주당이 올해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유리한 국면을 계속 끌고 가기 위해서 탄핵 소추 절차를 지연시킨다고 공화당은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공화당은 이달 내로 탄핵 국면을 마무리하려는 계획인데요.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이 이 탄핵을 정치적 장난감으로 다루고 있다고 맥코넬 대표가 7일 주장했습니다.
네.
이 같은 행위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려는 게임일 뿐이고 결국 미 헌법과 국가의 안위를 허무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뭐라고 합니까?
네, 민주당은 증인 채택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네.
이 맥코넬 대표의 발언이 알려진 직후에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가 반박을 했는데요. 증인 채택 문제에 관해서 공화당 의원 개개인을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눈과 건국의 아버지들의 눈이 우리 그러니까 민주당과 공화당 동료 의원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증인 채택 안건을 표결에 붙일 것이라면서 공화당 의원 4명이 합류해 가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네.
현재 민주당과 무소속을 합쳐서 47석이라서요. 과반 기준인 51석의 네 표가 모자랍니다.
이 증인 채택 안건 가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는 공화당의 상원 의원 4명 누군지도 알려져 있습니까?
예, 수잔 콜린스, 리사 머카우스키, 코리 가드너 그리고 밋 롬니 의원 이렇게 4명입니다.
네.
중도 또 온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물인데요. 뭐, 롬니 의원의 경우 공화당 대선 주자 출신으로 주거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입장이었습니다.
네. 자, 볼튼 전 국가안보 부좌관만 증인으로 부르기로 결정하면은 탄핵 심판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증인으로 부를 대상은 총 4명이라고 민주당 상원 대표가 말했는데요.
예.
볼튼 전 보좌관 외에 믹 멀베인이 백악관 비서실장 직무대행과 로버트 플레어 부실장 그리고 마이클 더피 백악관 예산관리국 부국장을 반드시 탄핵 심판에 소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정리를 해보면 공화당은 탄핵 심판을 빨리 시작하자 이런 거고 민주당은 사전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지난달 18일 본회의에서 가결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 결의안을 아직까지 상원에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요.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대표가 보다 구체적인 탄핵 심판 진행 방식을 공개하기 전까지 탄핵안을 넘기지 않겠다고 7일 밝혔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와 자강도, 양덕과 중강 강계 지역 구름 많이 낍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오늘보다 6도가 내려가서 영하 7도입니다. 양덕은 영하 11도, 남포 영하 5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도 사이입니다. 중강 아침 최저 영하 16도, 강계 13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하 4도 사이입니다. 최고 기온은 1도에서 3도 사이입니다. 강원도와 함경남북도 그리고 양강도 지역입니다. 오전에는 대부분 지역이 구름 많거나 흐리고 오후에는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맑아지겠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영하 4도, 낮 최고 영상 6도. 원산 아침 최저 영하 2도입니다. 낮 최고는 영상 4도. 성진 김책 지역 아침 기온 영하 1도, 낮 최고는 5도. 계산 아침 최저 영하 15도, 낮 최고 영하 6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은 구름 많고 가끔 비나 눈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서해는 맑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1에서 4m로 일겠고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1월 8일 수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란이 현지 시각으로 오늘 새벽 이라크 주둔 미군 기지에 탄도미사일을 가했습니다. 이란 국영TV는 이란 정규군인 혁명수비대 산하 미사일 부대가 이날 이라크 주둔 미 공군 기지에 15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80명의 미국 테러리스트가 살해되고 미국의 헬리콥터와 군사 장비들의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은 이번 공격을 순교자 솔레이마니 작전이라고 부르며 미국의 카셈 솔레이마니 전 쿠두스군 사령관 살해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중부 사령부 대변인은 이란이 15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이 중 10발은 알라사드 공군기지, 한 발은 아르빌 기지를 가격했고 나머지 4발은 목표물에서 벗어났다고 전했습니다. 바그다드에 주둔하는 미군 관계자는 미 언론에 초기 평가 결과 미군 희생자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의 미사일 공격 직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모든 것이 괜찮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당국이 현재 피해 정도를 평가 중이지만 지금까지는 괜찮다며 오늘 아침 성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 국방부는 이란의 미사일 공격 직후 발표한 긴급 성명에서 이라크 내 알라사드 공군기지와 아르빌 기지 등 최소한 두 곳이 공격을 받았다며 현지 인사와 파트너,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오늘 우리는 미국의 뺨을 때려줬다고 말했습니다.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이날 테헤란에서 행한 대국민 연설에서 이라크 내 미군 기지에 미사일 보복 공격을 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의 발언에 이란인들은
미국의 죽음을 이란 구호를 외쳤습니다.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이라크 내 미군 기지에 대한 이번 군사 행동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혀 추가 공격이 있을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또 중동 지역에서 미군을 제거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무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이라크 주둔 미군 기지 미사일 공격에 대해 유엔 헌장이 보장하는 자위권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오늘 자신의 트위터에 이란은 유엔 헌장 51조에 따라 민간인과 고위 공직자에 대한 비겁한 공격에 대한 자위적 비례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또 우리는 전쟁과 위기 고조를 원하지 않지만 어떠한 침략으로부터도 우리 자신을 방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여객기가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이륙 직후 추락해 탑승자 176명 전원이 숨졌습니다. 이란 언론과 우크라이나 당국은 오늘 오전 6시경 우크라이나 국제항공 소속 보잉 737 여객기가 이란 테헤란 이맘 호메이니 국제공항을 이륙한 직후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의 보리스필 국제공항으로 향하고 있던 이 여객기에는 167명의 승객과 9명의 승무원 등 176명이 탑승했었습니다. 이란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관은 이 비행기가 엔진 고장으로 추락했다며 테러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연방항공청 FAA가 미 항공사들의 이란, 이라크와 걸프 해역 상공 운항을 금지했습니다. FAA의 이번 조치는 이란이 이라크 주둔 미군을 겨냥해 탄도미사일 공격을 가한 직후 나왔습니다. FAA는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중동 지역에서 고조된 군사 활동과 외교적 긴장이 미국 민간 항공기 운항에 의도하지 않은 위험을 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제 시리아를 전격 방문해 바샤르 알라사드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서 알라사드 대통령과 만나 지역 상황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이번 시리아 방문은 미국의 드론 공격으로 이란의 군부 실세인 카셈 솔라이마니 사령관이 사망한 이후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과 알라사드 대통령이 다마스쿠스의 러시아군 사령부에서 만나 시리아 각 지역의 상황에 대한 군사 정보를 보고받았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